인디언들은 황야의 그 넓은 드넓은 그 벌판을 막 달려가다가도 막 질주하다가도 갑자기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따라오는지 살피기 위해서 반드시 그 드넓은 그 광야를 막 질주하며 달려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내가 그것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된 예화 중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쇠약해지셔서 힘이 없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몇몇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또 여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하지요. 어른 목사님이시니까 저희들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소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목사님들인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마치 정원과 같아서 그것이 그 정원을 잘 가꾸어야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그것을 잘 가꾸어야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라도 방치해 두게 되면 금세 잡초가 자라게 되고 벌레가 먹어서 엉망이 되듯이 믿음도 역시 그렇다는 거지요. 믿음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날마다 가꾸고 풀을 또 깎아주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날마다 애쓰고 수고해야만이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지듯이 믿음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 잠깐이라도 방치해두면 금세 잡초들은 막 자라는 거지요. 예, 막 자라고 벌레가 막 이곳저곳 물고 먹고 뭐 그러면 금방 그 정원은 엉망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원처럼 가꾸려고 한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정원처럼 잘 가꾸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심을 잘 가꾸는 단계가 필요해요. 초심. 여기서의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마음이죠. 처음 마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의 감동, 그때의 감격 기억하십니까? 어느새 까마득한 옛 이야기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때는요 정말 마냥 기쁘고 그냥 마냥 즐거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분들은 새가족 가운데 보면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아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와,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참 순수했습니다. 겸손했고요.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에게 배우기를 힘썼어요. 잘 모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야, 봉사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모셔서 신방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도 고마워서 쪽쪽쪽쪽 다 배웠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구나. 헌금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 봉사생활은 그렇게 하는구나. 막 열심히 배웠어요. 막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박했던 마음, 자잘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정말 그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편하고, 그렇게 순수했던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말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배우기에 힘썼는데 이제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죠. 막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많이 바뀐 거지요. 많이 변한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교만해지고 욕심이 가득하고 딴 마음을 품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믿음은요, 믿음은 정원처럼 잘 가꾸려면 첫 번째, 초심을 잘 가꾸는 단계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열심을 품는 단계예요. 열심을 품는 단계. 믿음은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되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게으름은 그래요. 그런데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 모르지만 열정을 품고 정말 주의 일이라면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막 자라요. 쑥쑥 자라요. 쑥쑥. 그런데 좀 안다고, 좀 신앙생활 했다고 이제 게으름 좀 피우기 시작하면요, 참 놀라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참 놀라워요. 뭐냐면 믿음이 식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자꾸 약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에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은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게으름은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정 없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악하다, 이게 악하다. 악하다.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가장 방해 요소는 뭐냐?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혹 열정,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전에는 열심히 있었고 전에는 정말 주의 일이라면 열심히 참여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혹 지금은 그 열심, 그 열정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정원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원하면 이 두 번째 단계 꼭 필요합니다. 열심을 품는 단계, 열정을 품는 단계 반드시 필요하죠.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향상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향상심, 여기서 이 향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력이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리켜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향상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요.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영적으로 도전 받고 영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예.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계속 도전받고 영적으로 자극받는 것을 참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찾아가요. 향상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의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4장 13절 이 말씀이 향상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것이 곧 향상심이에요. 이 향상심을 품어야 돼요. 날마다.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지. 날마다 성장해야지. 지속적으로 자라야지.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힘, 그것이 곧 향상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진 않아요. 달라요, 달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면요. 한 10년쯤, 한 20년쯤 하신 분들은요.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 제목을 읽으면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 대충 다 알아요. 웬만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본문 읽어보고 제목 보면 아 오늘 목사님은 어떤 설교 어떤 내용 갖고 하겠구나 대충 알아요. 그렇잖아요.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향상심이 없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도전받고 자극받고 싶은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빨리 설교나 마쳤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향상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은요. 그래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힘, 그것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 양정 교회가 그냥 안다고 아는 척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도전받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자극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도전받고 감사히 여기며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 여러분 믿음을 정원처럼 가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 뒷심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 뒷심의 근력이 있어야 돼요. 뒷심이요. 누구나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참 열심히 잘들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라져요. 슬그머니 사라진단 말이에요. 봉사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없어요. 예? 그분이 시작할 때는 같이 있었는데 정작 애쓰고 힘써 힘 모아야 될 때는 그분이 없어요. 여기서 뒷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뒷심. 어떤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끌고 나가게 하는 힘이 뒷심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가게 하는 힘,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요동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요동하지 않아요. 힘든 일 앞에 요동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뒷심이란 말이에요. 뒷심.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뒷심이에요. 뒷심이 약해요.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임의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왔는데 재미없다, 의미없다. 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뒷심의 근력을 키워주십시오.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끝까지 견뎌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때에 우리가 큰 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믿음 안에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거죠. 도대체 믿음 안에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음 안도 있다면 믿음 밖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기본적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믿음 밖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두 종류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믿음 밖에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혹 믿음 밖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고 내 모든 더러운 죄를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무엇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 밖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내가 중심이 되면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곰곰이 잘 살펴서 읽으면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라는 표현, 내가라는 표현이 총 8번 사용하고 나 중심적 단어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합하면 총 11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내가라는 표현을 8번 쓰고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11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지금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변화된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전에는 내가가 중심이 되었어요. 내가. 교회 일도 하다 보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혹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변화되었대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중심이 바뀐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확실하게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돼요. 첫째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여기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지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은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어떻게 됐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그저 뒷짐지고 뒤에서 구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내가 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살아있으나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이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미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공로 없지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자가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죄가 가득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무능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유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쉽게 절망하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예수님이 대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예수님이 대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예수님이 대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살아서 꿈틀 내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 큰 소리를 한번 치려고 하고 그것은 아직 내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믿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두 번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에 묶여 있으면 믿음 밖에 있는 자이고, 믿음에 붙들려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묶여 있으면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믿음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믿음보다도 율법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믿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강조되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까지만 해도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도, 그의 목표도, 그의 삶의 원리도 언제나 율법, 철저히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얘기해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신앙인이 율법 대신에 믿음 안에서 꼭 살아야 될 일은 뭐,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율법의 잣대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시 세우면 어떤 자가 된대요? 범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도 많고 여전히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도 틀린 거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늘 실수투성이고 늘 엉망이고 늘 부족함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헛됨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이 씻김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린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마치 껍데기가 벗겨진 전기선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럼 아주 신나게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감전이 되어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면 그 은혜는 내 삶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나를 감전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임의로 살려고 애썼고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어 자신을 의지한 나머지 실패투성이요 허물과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잘못들을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믿음보단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둬두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이제 새로워지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